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케임브리지 연합 장로교회하고 저희 로드 아일랜드 중한인교회하고 니카라과 단기 선교 동참했었습니다. 채필슨 집사님 또 닥터 권 네, 부부 반가운 얼굴 뵙습니다. 네. 니카라과에 가서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 제가 하소연을 했었어요. 우리 청년들,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50명 정도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교육자를 못 구해서 제가 하고 있고 참 애로가 많다 그랬더니 이보성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저에게 오셔서 지금 청년들을 아주 잘 지도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휴가 가셨을 때 여름으로 기억되는데요. 네, 그때 천국은 용서의 나라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이 사건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변형되셨다는 이 헬라어 단어로부터 영어에 메타모르포시스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변형이나 변질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 번 더 나오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그 변화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transfigure, transform, change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형되셨다.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높은 산은 낮은 땅과 대조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낮은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비천한 말 부유에 나셨고 비천한 갈릴리 지역에서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주님의 비천한 지상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 모습이 주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고 고린도서 4장 4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래 모습으로 곧 본래 소유하셨던 영광의 광채를 잠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잠시 휘장을, 커튼을 잠시 올리고 영광을 보여주셨다 라는 그런 뜻으로 The Curtain Lifted 혹은 Removing the Veil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경제윤리학자 가운데 존 롤스가 쓴 A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장차 자기들이 살아갈 사회에 법과 제도를 만드는 소셜 컨트랙을 맺는데 그때에 무지의 커튼 뒤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Behind the veil of ignorance, 무지의 커튼 뒤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지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장차 살게 될 그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미리 알게 되면 거기에 셀프 인트레스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장차 그 사회에서 재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한다면 나는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장차 그 살아갈 그 사회에서 내가 홈레스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한다면 나는 홈레스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자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살아갈 사회의 법을 만듦에 있어서 내가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몰라야지만 정의로운 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모르고는 현재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나의 미래를 알게 되면 나의 현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잠깐 보여주신 이 목적이 무엇이었겠는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나오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군왕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며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다,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마음에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변형사건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거꾸로 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지는 아이와 동료들이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제자들은 날마다 힘겨운 영적인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승리를 못하고 패배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며 너희도 나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hopeless,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미리 알게 되면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또 영광스러운 모습이 묘사됩니다. 발이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성경에서 제사장의 옷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그래서 왕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머리털이 양털같이 휘었다는 것은 순결과 거룩을 나타냅니다. 눈은 불꽃과 같았다. 이것은 숨길 수 없이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다. 사탄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은 원수들을 짓밟고 승리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그 음성이 권세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입의 좌우에서 날쌘검이 나온다는 것은 예리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사역을 가리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이 빛났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지금 교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교회를 지키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신앙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악의 세력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주님이 진짜 왕인지 가이사가 진짜 주님인지 눈앞의 현실을 볼 때 회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하에서 신음하던 초대 교인들에게 신앙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는가? 왜 주님의 백성들이 순교해야 하는가? 왜 주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난이 임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시련이 임하는가? 그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도 전에 죽었었노라.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전에 죽었었노라. 크로스를 통해서 크라운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고난받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동안 굳게 잠겨 있었던 고난의 신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영광은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도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미리 본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신 첫 번째 목적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신 두 번째 목적은 이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막힌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보금자리가 파괴되고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심정으로 낙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해서 내가 계획을 갖고 있다. I have a plan. 근데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70년 동안 거기서 집 짓고 자녀를 낳으며 심지어 바벨론의 치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차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땅에 그 바벨론에 그들은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꿈과 소망, 비전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는데요. 거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합창곡이 있습니다. 나부코는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생활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입니다. 거기 히브리 노예들이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합창을 합니다. 그 합창의 가사를 보면 아름답고 정다운 고향에 돌아가서 요단강 물에 인사하고 무너진 시온성 벽에 입맞추며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찾게 해달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주옵소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시편 126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감격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고향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온 고향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천막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그리워한 것은 자기가 나온 그 갈대아 우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본향, 그것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텐트 메이커. 텐트 전문가인데 그 텐트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깊고 꼬매고 수선을 하고 고치고 아무리 해도 이 천막은, 텐트는 수명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장막은, 텐트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운동하고 뭐 여기저기 수술을 하고 해도 인간의 몸이란 언젠가는 낡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처소를 사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을 늘려놓았지만 생로병사의 운명은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을 우리에게 다 미리 보여주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구속되는 영광된 날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된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던 두 번째 목적은 그래서 썩어질 육체와 멸망당할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된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세 번째 목적은 현재의 오늘의 삶 속에 깨끗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영광된 미래를 본 사람은 현재의 삶이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광된 자리에 나아갈 것을 아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깨끗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형되신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깨끗하게 산다고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자기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미래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버려진 자라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기가 막힌 구덩이에 처박히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오. 요셉은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결함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해서 여기 초막을 짓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곧바로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귀신들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변화산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면 귀신들과 싸우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불행과 비극이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당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낙망하고 절망하지 말도록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목적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장차 유업으로 받을 그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슬픔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삶, 의로운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유업으로 허락하신 것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의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송 3장 읽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슬픔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